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4장 1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만 인도자의 요청으로 1절부터 3절까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역대하 2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구약성경 686쪽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아스가 왕 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요 부엘세바 사람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여호야다가 그를 그 두 아내에게 상속하게 하였더니 자녀를 낳았더라. 아멘.
역대하 24장은 유다왕 요아스에 대한 기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 24장에 기록된 내용을 중심으로 요아스의 일생을 다루고자 합니다. 역대 24장의 내용은 요아스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요아스의 일생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한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역사서가 그렇듯이 중요한 사건 중심으로 다루고 있음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요아스 일생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겠지만 유다의 열왕들을 부분적으로 함께 다루고자 합니다. 가나안 정착 이후 이스라엘은 사사시대를 거쳐 BC 1021년경에 왕정시대가 들어갑니다. 초대 사울왕부터 시작된 왕정시대이지만 사울왕조는 당대에 끝나고 말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조를 이스라엘 왕조로 허락하셨습니다. 이 다윗 왕조가 개막될 때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에게 사무엘하 7장 13절에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니 이 언약을 통하여 다윗의 나라 왕위는 사라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물론 역사적으로 보면 겉으로 드러난 다윗의 왕조는 사라졌다고 할 수 있겠으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의 영원히를 상기해 본다면 우리는 다윗의 가문에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다윗 왕조가 사라지지 않았으며 견고히 서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왕조가 비록 악행을 저질러 하나님의 진노를 샀음에도 불구하고 사라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이 죽자 분열되었습니다. 다윗 왕조의 전통성은 북이스라엘이 아닌 남유다에 있기에 오늘 이 시간은 남유다 왕국 중심으로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솔로몬 왕 이후 북이스라엘은 열지파 중심으로 여로보암이 왕이 된 후 19대까지 지속이 되었습니다. 남유다는 두 지파를 중심으로 르호보암이 왕이 된 후 20대까지 지속이 되었습니다. 이 분열 왕국의 왕의 수가 19명, 20명으로 비슷하나 북이스라엘은 혈통의 정통성이 없었으며 9번이나 왕조가 바뀌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200년이었습니다. 반면에 남유다의 역사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후 135년이 더 지속이 되었습니다. 이 분열 왕국의 역사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들 중에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난 인간의 왕조는 영원하지 않다는 것과 인간이 통치하는 나라는 죄악으로 점철된 고통의 역사가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분열 왕국은 실패한 왕국이었습니다. 물론 분열 전에도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다윗 왕조의 다윗이 다른 왕들에 비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다고 할 수는 있으나 다윗 역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인간이 통치하는 나라는 영원하지 않음을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부터 확연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솔로몬의 훌륭했던 점도 있었지만 솔로몬 왕의 후방부 통치는 이스라엘 역사를 비극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의 죄악으로 인해 나라가 둘로 나뉘어졌습니다. 둘로 나뉘어졌을 때 한 나라라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가 되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남유다가 다윗의 혈통의 정통성을 이어갔지만 남유다 역시 북이스라엘과 비교해 본다면 특별히 더 악하지 않았던 왕국이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남유다 역시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처럼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 차이점이 있다면 다윗의 후손이 왕위를 계승하면서 혈통을 이어갔다는 것입니다. 남유다 왕의 역사를 보면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이 왕위를 계승할 수 있도록 역사를 움직여 갔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북이스라엘보다 악행의 정도가 약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 즉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남유다가 정치적으로 보면 BC 586년 바벨론에 의해 망했지만 신학적으로 보면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다윗 왕국의 회복은 이스라엘의 회복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족속들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었습니다. 지금도 멸망하지 않고 있는 나라입니다. 앞으로 그 나라가 온전하게 완성될 것입니다. 오늘은 분열왕국 남유다 제8대 왕 요아스를 중심으로 인간의 죄에 대한 연약성과 환경의 중요성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참고로 이 시간에 편의상 분열왕국 이후 르호보암을 1대 왕으로 기준하여 이후 왕들의 이 대수를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요아스가 왕에 오를 때에 나이가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 부엘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는 어린 나이에 왕에 오릅니다. 아버지가 남유다 6대 왕 아하시야 왕이었습니다. 부친 아하시야 왕은 42세에 왕에 오르는데 겨우 1년만 통치를 합니다. 요아스의 부친인 아하시야 왕의 통치 기간이 짧았던 이유는 님시의 아들 예후라는 자로부터 죽임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죽임을 당한 사건의 배경은 북이스라엘 왕 요람이 아람 왕 하사엘과의 전쟁이 발단이 되었습니다. 요람이 전투 중에 부상을 입게 되었는데 아하시야가 그 소식을 듣고 병문안을 가게 됩니다. 거기서 북이스라엘 반역자로부터 죽게 됩니다. 이 아하시야 왕의 입장에서 보면 형제국가인 북이스라엘의 왕이 이 전쟁 중에 부상을 입게 되자 병문안 갔다가 그 나라의 반역자의 죽임을 당한 꼴이 되었으니 그것도 통치 1년째 당했으니 얼마나 억울한 경우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남유다 아하시야 왕의 죽음은 이 타국 방문 중에 그 나라 반역자의 손에 의해 죽임을 당하였지만 실제적인 그의 죽음은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역대기서 기자는 역대하 22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하시야가 요람에게 감으로 해를 입었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아람 왕이 전쟁 중에 부상을 입게 되었던 것과 아람 왕이 부상을 당하자 아하시야가 병문안을 갔었던 것과 그리고 그곳에서 그 나라의 반역자에게 죽임을 당했던 것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아람왕의 입장에서 예후가 반역자이지만 예후는 엘리야 선지자의 예언과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를 통한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될 자였습니다. 이 모든 사건들이 엮여있지만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로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 나라 안의 당쟁, 주변국 간의 분쟁들을 바라볼 때 역사적, 정치적 관점으로 접근하지만 신앙인이라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본다면 인간의 역사 속에서 일어난 현상만을 가지고 원인을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리고 해결책을 강구할 것입니다. 하지만 신앙인이라면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당쟁, 정치적 이슈, 경제 상황, 사회 문제 역시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며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에게 그런 해석을 내세우며 목소리를 높일 수는 없겠지만 신앙인들이라면 문제를 두고 어떻게 기도해야 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중국 그리고 세계 모든 나라들과 세계 정세를 볼 때 역시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의 모든 나라들을 감찰하시고 주관하시기에 거기에 맞추어 적절히 역사를 움직여 나가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읽을 수만 있다면 지혜로운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시아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악행자로 규명했던 북이스라엘 아합왕의 길로 걸어갔기 때문입니다. 예후는 자신이 섬겼던 요람왕뿐만 아니라 남유다 아시아 왕도 죽였으며 심지어 남유다 아시아의 형제들까지 죽였습니다. 남유다의 이런 국가적 혼란을 틈타 아시아 왕의 모친 아달랴가 유다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고 왕이 되어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아달랴는 남유다 일곱 번째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아달랴가 남유다 왕국의 씨를 진멸함으로써 여왕으로서 입지를 굳히려고 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뜻을 이루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달랴가 왕의 씨를 진멸하는 악행을 저질렀을 때에 이 갓 태어난 아시아 왕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오늘 24장에 등장하는 요아스입니다. 요아스는 극적으로 아달랴의 살육의 손에 벗어날 수 있었는데 그때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아시아 왕의 누이 여호사부아시였습니다. 성경은 요아스를 구했던 여호사부아스를 표현하기를 역대하 22장 11절 하반절에 여호람의 왕의 딸이요 아시아의 누이요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의 누이니까 촌수 혼칭으로 보면 요아스의 고모에 해당합니다. 만약에 아시아 왕과 여호사부아스의 같은 어머니 아달랴에게 태어난 남매라면 이 당시 상황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어머니가 친손자를 살해하려고 하자 딸이 조카를 피신시킨 것입니다. 또는 만약 여호사부아스 아달랴의 친딸이 아니더라도 여호사부아스는 왕의 딸로서 미래의 왕의 자격이 있는 유일한 다윗의 혈통인 이 배다른 조카를 피신시킨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됩니다. 그녀가 유일한 왕의 씨를 아달랴로부터 보호한 것은 역시 하나님의 섭리하에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아달랴가 남유다를 통치하는 6년 동안 요아스는 여호와의 전 성전에서 숨어 있었습니다. 이 성전에 숨어 있었을 수 있었던 이유는 요아스의 고모인 여호사부아시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였기에 가능했습니다. 요아스는 7살 때 왕에 오릅니다. 살기 등등한 아달레 통치 아래서 그가 왕위에 오를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도우심에 따라 제사장 여호다야의 치밀한 전략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왕위에 등극시키는 과정이 역대하 2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23장 1절을 보면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7년이라 함은 요아스가 태어난 7년째이기도 하지만 아달랴가 통치한 7년째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었다는 것은 죽을 각오를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음을 각오하고 요아스를 왕위로 등극시키려고 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다윗 왕조의 정통성을 이어가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제사장 여호야다는 주도 면밀하게 먼저 아달랴의 악한 정치에 반대하는 세력들을 비밀리 모으고 유다를 두루다니며 모든 고을의 레위 사람들과 족장들을 모아 예루살렘 성전에서 언약을 세웠습니다. 이때 제사장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했던 말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 이제 너희는 이와 같이 행하라. 제사장 여호야다는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근거로 요아스 왕자가 왕이 되어야 함을 모인 무리들에게 피력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일할 때는 어떠한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 일을 추진하기에 힘을 얻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을 하고자 할 때 망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사장 여호야다처럼 용기를 낼 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실 것이며 그들을 통하여 도움을 주실 것입니다. 제사장 여호야다의 주도 면밀한 계획 가운데 성전에서 제사장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요아스 왕자에게 면류관을 씌우고 율법책을 주고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왕으로 삼았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즐거워하였으며 나팔을 불며 찬송을 하였습니다. 그제서야 이 모든 것을 알게 된 아달랴는 옷을 찢고 반역이라고 외쳐보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아달랴는 성전 밖에서 무리들의 칼에 의해 죽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아스 왕위 등극은 마침내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요아스는 7세의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했습니다. 왕의 역사를 많이 다루고 있는 열왕기서와 역대기서에 왕들에 대한 기록을 보면 왕들의 치적들이 있습니다. 정치적 업적을 기록하기도 하고 종교개혁도 기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왕들에 대한 평가를 간략히 종합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표현어구로 여호와 보시기에입니다. 열왕기서와 역대기서 기자는 왕들의 평가를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많이 사용되는 표현들 중에 대표적인 하나는 정직하게 행한 것과 다른 하나는 악을 행한 것입니다. 좋은 평가를 내릴 때 또 다른 표현으로는 온전하였다 또는 선과 정의를 행하였다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요아스 왕에 대한 평가를 보면 2절 하반절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서와 역대기서에 나타난 남유다 왕들에 대한 평가에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왕들은 20명의 통치자들 중에 8명뿐입니다. 8명의 왕들을 성경의 표현에 근거하여 다시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8명의 왕들 중에 6명의 왕들에 대하여 열왕기서에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 다음 이어지는 평가 어구에 온전하지 못했다가 따라옵니다. 여덟 명들의 왕들 중에 나머지 두 명은 정직하게 행했다는 평가 뒤에 부정적인 평가가 뒤따르지 않습니다. 그 두 명이 누구냐면 13대 왕 히스기야와 16대 왕 요시야입니다. 그렇다면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은 일평생 하나님 보시기에 100% 온전했느냐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 두 왕이 나머지 여섯 명들의 왕들과 비교해서 아주 잘한 일은 남유다 땅에 산당을 제거한 일입니다. 산당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데 장애가 되는 곳이었습니다. 산당은 이방 문화에서 유래된 것으로 우상 숭배의 온상이 되는 곳이었습니다. 이 산당들을 제거했던 왕들이 남유다 왕들 중에 유일하게 두 명의 왕들이었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요아스는 아쉽게도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2절 하반절의 평가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열왕기 하 12장 3절 평가에 보면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는 것에 대한 요아스의 방조는 집권 후반기에 일어났을 것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그 이유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요아스가 왕위에 등극할 즈음에 역대하 23장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듯이 바알의 신당을 부수고 그의 제단들과 형상들을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들을 죽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도록 하였습니다. 요아스는 하나님 보시기에 100점짜리 왕은 아니었지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제사장 여호야다의 영향력 아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영향력 아래 있었다고 해서 어린 요아스가 왕의 건의도 없이 모든 것을 여호야다의 지시대로 행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때론 요아스가 주도적으로 제사장에게 왕의 건의로 명령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주도적으로 성전 수리를 위해 노력했던 일입니다. 거기에 대한 기록이 24장 4절부터 14절에 해당됩니다. 이 제사장 여호야다는 섭정을 한 것은 아니었지만 요아스에게 선한 영향력을 준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 역대기서 기자가 표현하기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라고 기록하면서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라는 문구를 붙였습니다.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의 영향력 아래 있을 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요아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친 사람은 과연 여호야다 뿐이었을까요? 일반적으로 자식은 부모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요아스 경우엔 아버지의 영향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선한 영향력을 받기에는 아버지로부터 양육받을 수 있었던 시간이 없었고 또한 아버지의 성품을 보면 불가능했습니다. 아버지 아시아는 악행을 저질렀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아스가 태어난 해에 아버지가 북이스라엘 방문 중에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전혀 없었습니다. 어쩌면 아버지의 음성을 한 번도 듣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가 아버지 사망한 해에 태어났는데 아버지 사망 직전이 아니라 사망 직후에 태어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요아스가 선한 영향력을 끼친 예상인물로 아버지는 일단 제외입니다. 다음으로 요아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을 예상인물로 어머니를 들 수 있습니다. 요아스의 어머니는 1절에 있듯이 부엘세바 출신의 시비아입니다. 이 부엘세바는 유다 땅에 있는 지역입니다. 예루살렘 남서쪽으로 약 70여 킬로미터 떨어진 곳입니다. 역대 왕들의 어머니에 대한 정보는 이름과 더불어 출신지 또는 아버지의 이름 정도만 알려져 있지 어머니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아스 어머니의 영향력에 대해서도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역대 왕들에 대한 어머니의 영향력을 한번 살펴본다면 아시아 왕의 어머니 아달랴가 아시아에게 악한 영향력을 끼친 그런 기록입니다. 앞에서 아시아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이유가 하나님께서 악행자로 규명했던 북이스라엘 아합의 길로 행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아시아가 북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악한 왕 아합의 길을 따라갔을까요? 그것은 어머니 아달랴가 악한 아합과 악한 이세벨로부터 태어난 딸이었기 때문입니다. 아시아에게 선한 영향력을 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시아 왕의 통치 기간이 짧았던 이유는 자신을 정직하게 인도할 선한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 없었고 오직 악한 영향력만을 끼친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누구의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누구에게 가장 큰 영향을 받겠습니까? 1차적으로는 당연히 부모입니다. 태어나서 첫 번째로 만나고 영유아기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하는 부모로부터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자랍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면 먼저 부모가 바른 신앙을 소유해야 합니다. 아시아는 어머니 아달랴로부터 악한 영향력을 받았습니다. 어머니 아달랴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달랴는 그녀의 아버지 아합과 그녀의 어머니 이세벨로부터 악한 영향력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그렇다면 악한 부모 밑에 반드시 자녀가 악하게 되느냐 하는 건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악한 부모의 영향력 아래 자녀가 선하게 성장하기란 매우 어렵지만 부모 이외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누군가를 만나느냐에 따라 자녀가 선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반대로 선한 부모 밑에 자녀가 악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 남유다 왕국의 왕들의 역사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선한 왕 히스기야 밑에 나온 아들 므낫세는 아버지와 달리 악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악한 아몬 왕의 아들 요시야는 아버지와 달리 선한 왕이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지만 사람은 또 다른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에 의해 선하게 될 수도 있고 악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멘토를 만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는 피동적인 사람이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사람의 영향을 받습니다. 부모님, 선생님, 선배님, 유경험자 그리고 기타 자신에게 영향을 끼치는 인물들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한국교회가 회복되려면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지만 회복을 위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자체 갱신과 정화로 보고 있습니다만 먼저 가장 바른 신앙 위에 가정이 서야 한다고 봅니다. 가정이 바른 신앙 위에 서야 함은 먼저 부모가 자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부모인 나로부터 선한 영향력을 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다면 한국교회는 다른 어떤 방법론을 운운할 필요 없이 회복될 것입니다. 교회에서 교회를 갱신하기 위해 이것저것 문제점을 지적하고 좋은 방안을 강구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가정을 돌아보고 자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후세가 바른 신앙 위에 서도록 한다면 자연스럽게 한국 교회가 회복되리라고 봅니다. 양육 프로그램이나 기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 없이도 교회는 정화되며 갱신될 것입니다. 이 사람은 부모 외에도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멘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분열은 솔로몬의 제약으로 기인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치적 관점에서 이스라엘이 분열되는 과정을 보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에 등극하자 두 그룹의 멘토를 만났습니다. 한 그룹은 악한 영향력을 끼친 멘토, 즉 젊은 자들이었고 다른 한 그룹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던 장로들이었습니다. 르호보암은 악한 영향력을 끼친 젊은 자들의 조언을 들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반감을 가지고 르호보암을 왕으로 삼지 않고 오히려 여로보암이라는 자를 북이스라엘 왕으로 삼았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요아스는 르호보암과는 달리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제사장 여호야다로부터 선한 영향력을 받아 바른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14절 하반절을 보면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오늘날로 보면 항상 예배하는 자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예배가 생활화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요아스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예배를 생활화했습니다. 한 사람의 선한 영향력으로 아달랴가 우상 숭배로 만들었던 나라를 하나님께 예배하는 나라로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나이 많아 늙고 죽은 후에 벌어졌던 일입니다. 여호야다는 130세에 세상을 떠났는데 그의 선한 영향력은 왕실과 백성들이 인정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가장 큰 근거는 16절을 보면 제사장 여호야다가 묻힌 장소를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왕들이 묻히는 왕의 묘실에 장사되었습니다. 성경은 제사장 여호야다가 왕의 묘실에 장사된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16절 하반절입니다.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었더라. 제사장 여호야다는 선을 행한 자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입니다. 국가적으로 볼 때 최고 통치자인 왕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친 멘토 역할을 했기 때문에 요아스 왕이 여호야다가 사는 날 동안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야다가 죽은 후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17절입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자 요아스 왕은 선한 행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멘토인 유다 방백들이 와서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길 것을 권유했습니다. 어떻게 하루아침에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우상을 섬길 수 있단 말입니까? 교우님들은 이런 반전의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도대체 그 이전에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한 것들은 무엇이란 말입니까? 그것이 거짓이었나요? 오늘의 천사가 내일의 악마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악한 자였을까요? 아담은 하나님께 범죄하기 전부터 악한 자였을까요? 물론 지금 시대는 요한 1서에 기록되어 있듯이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난다고 했으니 처음부터 악한 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의 자녀들과 악에게 넘어간 자들을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창조하실 때 선하게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의 요소를 아담에게 처음부터 주입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의 인간 창조에 허점을 논한다는 것은 당치도 않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현재 악에 대해서 절대 분리 상태이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선한 존재, 거듭남 존재, 성령님의 내주와 역사로 새 사람이 된 존재일지라도 예수님의 재림 이후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하며 하나님과 공존할 때까지는 우리 인간은 언제나 악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물론 여기서 짚고 넘어갈 부분은 새 사람이 된 후 죄를 범한다고 해서 지옥에 떨어진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새 사람이 된 후에도 우리는 연약하기에 전적으로 주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할 존재이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며 변화될 성화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튼 인간은 항상 악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악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깨어 근신하며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요야다가 죽은 후 요시아는 너무나도 쉽게 악의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가 과거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던 것은 과연 거짓이었을까요? 그는 양의 탈을 쓴 늑대처럼 하나님의 눈을 속에 잠시 정직하게 행했던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과거의 행동은 진실했습니다. 다만 그 이후 악의 유혹에 넘어가 악행을 저질렀을 뿐입니다. 요아스가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방백들에게 넘어간 이유를 추론해 보면 악한 조언을 했던 방백들보다 먼저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한 자신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과정을 살펴보면 권력자로서 칭송받을 때 느끼는 희열감에 도취된 교만이라고 봅니다. 17절을 보면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방백들이 왕에게 와서 절하는 것은 이 왕정시대에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만 온갖 해유와 가문으로 왕을 유혹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절하매의 원어적 의미는 땅에 납작 엎드리는 것입니다. 왕에게 할 수도 있는 행동이지만 유다 방백들이 아세라 목상과 우상 숭배를 부추긴 것으로 보아 이들은 평소에 우상을 숭배하듯이 왕께 납작 엎드려 왕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을 것입니다. 순간 요아스는 그 유혹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생전에 하나님께 항상 번제를 드렸던 예배자의 삶이 하루아침에 자신을 신격화하는 방백들의 유혹에 넘어가 자신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이어야 함을 망각하고 오히려 예배받는 존재가 될 수 있다고 착각하게 되었고 또한 하나님보다 더 나은 신이 있다는 망상에 빠져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요아스의 확 달라진 모습을 보시고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아마도 충격에 빠지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19절을 보면 선지자를 보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이라고 복수 표현을 쓴 것을 보면 선지자 무리를 한 번에 보내셨다기보다는 서로 다른 선지자들을 여러 차례 보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수차례 선지자들이 왕과 우상에 빠진 백성들에게 경고하면서 돌아올 것을 권유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때 20절을 보면 마지막으로 한 선지자인 제사장 요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최후의 선지자로서 왕과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마지막으로 갔던 선지자는 회개할 것을 전하러 갔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통보하러 갔었기에 매우 어려운 역할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이미 죄악에 빠져 하나님을 경배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 왕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전한다고 한들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결국 스가랴는 그들로부터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스가랴가 돌에 맞아 죽을 죄인입니까? 구약시대에 돌에 맞아 죽을 죄인들을 명확히 규명하고 있습니다. 스가랴는 그 어떤 율법 조항에도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스가랴는 오히려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자들로부터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돌로 스가랴를 죽인 주도적인 인물은 요아스 왕입니다. 죽은 스가랴는 다름 아닌 요아스를 왕이 오를 수 있도록 도와준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이었습니다. 요아스 왕은 은혜를 모르는 천일을 공로할 인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22절 상반절입니다.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사람이 살아가면서 은혜를 모르면 하나님께서 결코 가만히 있지 않으십니다. 은혜를 모르고 선을 악으로 갚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습니다. 스가랴가 하나님의 최후 통첩의 내용인 20절을 보면 표면적으로는 요아스가 아닌 우상 숭배하는 백성들에게 전달을 하였습니다. 그 당시 유다 방백들을 포함해 백성들에게 과거 우상 숭배 사상의 그 뿌리가 잔재되어 있었습니다. 비록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는 그것이 드러나지 않았지만 여전히 그들에게는 마음 구석에 우상 숭배라는 이 사악한 뿌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마치 인간의 몸에 잠재해 있는 병균과도 같습니다. 이 건강한 몸 상태일 때는 병균의 존재를 모르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비록 병균이 몸에 있더라도 병균을 이길 면역력이 있기에 건강한 몸에는 발병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이 대상포진이라는 질병을 들어보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 대상포진균은 어릴 때 흔히 발병하는 수두와 동일한 병균입니다. 이 대상포진의 원인균은 베리셀라 조스트 바이러스라고 합니다. 과거 어릴 때 수두를 한번 앓았던 사람에게는 이 균이 몸에 남아있게 됩니다. 이것이 나이가 들거나 요즘처럼 한여름 면역력이 떨어지면 발병을 하는데, 신체를 좌우 이렇게 이동분할 때 한쪽만 작은 물집이 생기고 심한 통증을 동반하는 질병입니다. 이 신경계통의 손상을 주기에 어떤 경우는 안면 마비가 동반됩니다. 한눈이 감겨지지 않기도 하고 입이 삐뚤어지기도 합니다. 심하면 시력을 잃고 아주 심하면 노약자인 경우는 사망에 이르기도 합니다. 요아스 당시 방백들과 백성들의 우상 숭배가 다시 나타난 것은 이와 똑같은 현상이라 알 수 있습니다. 과거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초기 수두 발병과 같은 우상 숭배라는 질병은 제사장 여호야다의 율법에 근거한 선한 영향력이라는 백신으로 치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균이 완전 박멸이 되지 않았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자 백성들의 면역력이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졌고 몸속에 잠재했던 뿌리 우상 숭배라는 균이 나타나 남유다를 마비시키고 큰 병치레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병의 악화를 막아보려고 수차례 선지자의 처방으로 치료하려고 하나님께서 예를 쓰셨지만 허사였고 최후로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전의 선지자들과는 달리 이 스가랴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배경을 보면 무리들의 강요가 있었습니다. 21절입니다.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무리가 함께 꾀하고라는 의미는 무리가 한 마음이 되어 음모를 꾸몄다는 것입니다. 어떤 음모를 꾸몄냐면 죽일 음모였습니다. 자신들이 직접 죽이기가 어려우니 왕을 꾀었던 것입니다. 왕의 명령 없이는 죽이기 어려우니 왕에게 가서 스가랴를 죽이도록 부추겼던 것입니다. 요아스 왕은 이번에도 역시 악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의 충고를 듣고 말았고 결국 그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 스가랴 죽음의 시작은 무리들의 음모였지만 실제 성경은 요아스의 제약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22절 상반절입니다.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 역시 이들의 악행을 비난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지를 반성해 보아야 합니다. 사실 엄밀히 따지고 보면 우리 역시 요아스보다 더 나은 것이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우리는 과연 그 은혜를 얼마나 날마다 상과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요? 혹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이후에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시 주님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렇다면 왕의 역사 속에 등장하는 요시아와 내가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마음에 담고 살아가느냐가 그 사람이 이웃이나 타인에 대한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람에게 받은 은혜를 모르고 불평만 하고 은혜를 베풀었던 자 약점만 꼬집어 비난하는 사람치고 제대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을 잘 보지 못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는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려고 힘써야 합니다. 이것이 마땅한 도리입니다. 악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유다 방백들의 유혹에 넘어가 악행을 저지르는 요아스는 결국 스가랴의 선포대로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습니다. 요아스 왕의 심판은 아람 군대에 의한 징벌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요아스는 아람 군대와의 전투에서 부상을 당한 후 그의 신하들로부터 피살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그의 인생은 마감되고 말았습니다. 7세의 왕위에 올라 남유다를 40년 동안 통치하였으니 46세의 인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이 요아스가 죽을 때 편안하게 죽지 못했을 뿐더러 죽고 난 후 장례를 보면 역시 버림받은 자의 처량함을 볼 수 있습니다. 왕임에도 불구하고 요시아는 왕실의 묘에 묻히지 못했습니다. 제사장 요야다와는 너무나도 대조적입니다. 요야다는 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왕들의 묘실에 묻혔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마무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와닿지 않습니까? 나는 과연 죽으면 어떤 식으로 장사되며 사람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을까 생각해 볼 질문입니다. 요아스 일생을 보면 그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준 사람은 제사장 여호야다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선한 영향력은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주는 자로부터 벗어나더라도 꾸준히 선한 자가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악한 요소가 너무나 많기에 가만히 있으면 인간은 악해질 확률이 더 높습니다. 요아스는 여호야다가 죽은 후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들의 충고를 듣고 인생의 말년을 행악자로 살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역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누군가로부터 선한 영향력을 받지 않으면 죄악된 세상에 살아가면서 악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심하면 요아스처럼 행악자로 인생을 마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이 만남의 중요성을 다시 자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생에서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합니다. 누구를 만나느냐가 내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해서 피동적인 삶을 살아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나에게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과의 만남은 부모와 가족들을 제외하고는 어느 정도 자신의 희망 여부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은 어떤 만남이겠습니까? 여호야다와 같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과의 만남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미 그런 만남을 통해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아가시는 분도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만남에도 단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본 바 나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죽음 또는 다른 이유로 관계성이 끊어질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이 없어도 내 스스로 영적으로 잘 훈련이 되어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이란 인간의 역사를 통해 볼 때 죄에 대하여 약할 때가 많았기 때문에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만남이 필요합니다. 어떤 만남이죠? 예,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사실 이 만남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이 만남은 발견 또는 깨달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문 앞에 항상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거나 옆에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분을 깨닫기만 되면 만남은 성사됩니다. 가장 중요하게 나를 이끄실 자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의 최고의 만남은 성령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어떤 인간을 의지하는 것보다 가장 귀합니다. 구약시대는 하나님께서는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이 백성들을 이끄셨습니다. 구약시대는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다른 사람을 영적 지도자로 세워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을 이끄셨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주님이 우리를 제자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누구나 영적 리더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물론 교회에서 목회하는 목회자들을 세우셨지만 이 사람을 의존하게 되면 그 사람이 사라지면 신앙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목회지에서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세웠습니다. 사도 바울이 한 곳에서 오랫동안 목회하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을 의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요야다가 살아있을 때 요아스처럼 그 당시 방백들과 사람들처럼 한 사람의 영향력이 정직하게 사람들을 인도하지만 문제는 그 사람이 없을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의존적인 분, 영원히 변치 않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분을 나의 멘토로 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꼭 눈에 보여야 멘토입니까? 지금 우리에게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있습니다. 그분에게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그분이 교우님들의 길을 안내해 주십니다. 항상 선한 영향력을 끼치도록 음성을 들려주시지만 인간이 영적으로 둔감하여 그 음성을 깨닫지 못하여 마치 혼자인 양 살아가기 때문에 인생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분들의 만남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제일 우선 최고의 멘토는 성령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고 항상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위해 그분과 만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더욱 확실한 음성을 들으시고 일평생 떠나지 않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동안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보혈로 거듭나게 해주시고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 또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을 만나게 하옵시고 나아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타인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세상 끝날 때까지 저희들과 함께 하시면서 선한 영향력을 주시는 성령님을 세상의 어떤 인물보다도 더 의지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